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해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다 마무리한 뒤에 오늘 본문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출애굽 시대 때 만든 성막에 있었던 것인데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최종적으로는 다윗성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건축한 성전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아마 솔로몬 성전에서는 언약궤 외에 거의 모든 성막의 기구를 새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7장 48절부터 50절 한번 볼까요? 7장 48절부터 5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그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개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개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뭐 돌적이까지 만들었다 하는 거 중요한데 그 위에 48절의 금단은 분향단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설병의 금상은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들여놓을 그 떡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49절에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등잔대는 금초대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솔로몬은 이거를 10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소 안에 이렇게 세워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성소에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물이었습니다. 이거를 다 다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솔로몬 당시만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 성막이 다 훼손되고 이렇게 흩어진 역사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성막의 기구들 원래 조각목으로 만들고 뭘 이렇게 금으로 싸고 뭐 이렇게 된 것인데 정금 등잔대는 뭐 금을 쳐서 만든 거고 뭐 이런 거지만 아마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아마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약궤는 아니었어요. 언약궤는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던 것을 아마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언약궤가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솔로몬 성전이 출애굽할 때 만들었던 성막의 역사를 잊고 있다, 이어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뭐 그런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을 쭉 읽으면 열왕기상 6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 건축하는데요, 이거를 출애굽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소망, 내지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펼쳐지고 있다, 내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도 이 궤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뭔가 이 성전은 출애굽하고 깊은 관련이 있고, 오히려 그 출애굽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소망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그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출애굽 당시에 만들어졌던 언약궤를 이제 이 성전 안에 이제 안치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지를 이제 성전 내소 안에, 지성소 안에 이제 모셔오면서 이 성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집이다, 그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언약궤를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또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모셔드리는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를테면 다윗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던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온, 이거 엄청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 행위이자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어떤 표본이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성에 있던 이 언약궤를 성전, 새롭게 건축한 성전의 지성소로 옮겨오는 그것이야말로 또 특별히 오늘 본문 보시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자기의 처소라는 것은 본래 언약궤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이제 비로소 찾아왔다. 본래 언약궤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이제 비로소 언약궤를 둘 수 있게 되었다, 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고, 그리고 본래 이 언약궤가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다, 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언약궤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삶의 중심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증거, 혹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궤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겠다, 선언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언약궤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 거죠. 언약궤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귀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드리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그 우두머리들, 대표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모든 이스라엘 족장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이 6장 3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38절입니다. 6장 38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한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여덟째 달이라는 것은 우리 8월 아니고 이거는 아마 우리로 치면 한 11월이나 뭐 될지 모르겠어요. 여덟째 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런데 이 유대력으로는 여덟째 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일곱째 달 절기에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모였어요. 8장 2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고 난 뒤에 거의 한 1년 정도 기다렸다가 이를테면 이제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시고 올라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덟째 달에 성전 건축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달에 백성의 대표를 다 모아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시간을 둔 거죠. 그리고 그 1년이 왜 필요했냐. 고대 사회에는 전령을 보내가지고 다 모여라 이렇게 하면 다 모이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는 무슨 차 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고 그 시대에는 다 뭘 이렇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오늘처럼 이제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 올리고 그리고 뭐 봉헌식을 하고 하는 이거를요 엄청 준비해 가지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빠짐이 없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두고 아주 잘 준비한 봉헌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장로와 지파의 우두머리를 다 대표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모였을 때 오늘 본문 8장 2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모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솔로몬은 이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어서 하나님이 우리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다 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대표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진행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 모여가지고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 올릴 때에 오늘 본문 8장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우리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아마 1,000마리 희생 제물을 드린 것 같아요. 기브온에서 했던 이유는 그곳의 제단이 컸기 때문이에요. 그 산당이 컸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 올릴 때는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는데 우리 열왕기상에는 제단의 크기가 나오지 않지만 이 제단이 한 20규빗 크기 넓이가 한 20규빗 됐다는 이야기가 역대 하에 있어요. 역대 하에 역대하 4장 한번 보시겠어요? 역대하 4장 1절. 역대하 4장 1절. 성경 역대하 4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열왕기 상에는 없지만 솔로몬 성전에는 이 엄청난 크기의 제단이 있었어요. 아마 이 제단 말고도 여러 가지 보조 제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잔치였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대표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다. 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엄청난 어떤 축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재물을 드릴 만한 복을 또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받은 복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죠. 이런 특별한 잔치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헌신하고 예물을 드릴 때 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주 풍성한 잔치를 드려서 축제를 벌여야 될 때도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또 중요한 표현은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 9장 4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난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래서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 세 가지인 것처럼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이건 언약궤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언약궤 앞에 있었던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히브리서는 이 언약궤 안에 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열왕기상 8장 9절 오늘 본문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쩌면 성막이 무너지고 훼손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블레셋에서 전리품이 돼서 가기도 하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뚜껑을 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와중에 아마 이 언약궤가 상당한 정도로 훼손이 되고 오염이 되고 뭐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훼손된 어떤 언약궤 내지는 그 이전 시대에 더럽혀진 언약궤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보면 10절 11절 보시면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하다. 이 구름은 고대 사회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호렙산도 왜 구름이 빽빽하게 내려가지고 어둠이 가득했다 뭐 이런 표현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성막을 완성할 때도 출애굽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래서 이 구름이 가득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요. 오늘 보면 11절 보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덮으면 우리를 덮으면 이 영광의 무게가 있어가지고요. 사람이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되는 뭐 이런 거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만큼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를 이제 지성소에 들여서 그 날개 그늘 아래 두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변화산에서도요. 변화산에서 마가복음 9장 보면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옷이 막 이거 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주 찬란한 영광에 사로잡힐 때 구름이 그들을 가득하게 덮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요. 고대 사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였던 거예요. 이를테면 광야를 여행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할 때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었는데 그것이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에 아주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거는 얼마나 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염이 되고 훼손되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방치되어 있던 어쩌면 스크래치도 나고 좀 상처도 있고 이런 언약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서 그거를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전 시대 아주 수백 년 동안 깨어지고 상한 모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들의 그 상처와 아픔을 다 감싸 안아주시면서 용납하시고 다시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어떤 표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도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지만 실패하고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 이를테면 언약궤가 왜 이렇게 다 더럽혀지고 오염이 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죠. 사사시대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니 성막을 처음에 실로에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예레미야 본 것처럼 실로의 성막이 어떻게 됐는지 너희들 생각해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에 대한 자부심 가지고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에 대해 여호와의 성전에 대해 여호와의 성전에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들 실로 성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해봐. 실로 성막 다 무너진 것처럼 이 성막 무너진다 그러면서 경고했는데 실로의 성막을 세웠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정말 세상의 욕망에 매여가지고 온갖 이방신을 따라가다가 실로의 성막이 다 무너지는 거죠. 실로의 성막이 훼손될 때 그 이방인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성막을 뭘 귀하게 여기고 했겠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배를 우습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러니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레위인이 밥벌이하러 돌아다니고 레위인이 첩질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무너지고 삶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그 백성들 가운데 드러났겠어요. 그러니 다 무너지고 흩어지고 깨어진 그 상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이 언약궤를 다시 성전의 지성소 자기의 자리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더럽혀지고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어도 어떻게 안아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은혜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허물 많고 상처 많은 우리여도 그 날개 그늘로 감싸 안아주시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더럽혀지고 아무리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어도 안아주시고 다시 회복하시며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이어도 용납하시고 허물이 많아도 안아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어쩌라고 하면서 그냥 계속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전이 영원하지 않았어요. 성전이 깨어져요. 이유가 뭔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았거든요. 다윗의 길로 걸어야 되는데 다윗의 길로 걷지 않아요. 그러니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세운 성전이어도 영원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데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소중한 은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귀히 여기고 우리도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